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맨 앞에 명령문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는 그 강조하고 또 그 강조점을 두는 의미가 훨씬 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비판은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헐뜯고 정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하나의 풍조처럼 말씀이나 규례 등을 이유로 근거로 들면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를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는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더 신랄하게 들추어내고 파헤침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합당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마치 최종 권위를 지니고 있는 심판자인 것처럼 또 스스로 생각하는 면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뒤에 외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규례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데 몰두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정동화함으로 이미 저희가 마태복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한 지적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것들이죠. 늘 율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는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가운데에서야 이러한 고백들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또 속여서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거짓을 포장해서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자기 자랑을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 해도 분명한 진리에 대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또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평과 정의로서 그리고 공의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에 우선하여서 다른 이웃, 형제되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으로만 자기 삶의 내용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속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비판한 대로 자기가 비판받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자기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또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놀고 뛰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주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분노합니다. 백성들 앞에. 내려와서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판들을 던져서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자기 형인 제사장 아론을 추궁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 곁에 와서 서라. 레위인들이 나와서 서죠. 이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의 형제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그러나 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려면 주께서 주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말로만 용서해주고 나중에는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앞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 이 백성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유야무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는 않는다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것을 범죄 안 한 것으로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받고 용서하시지만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 공의의 엄중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과 진리와 의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들이 자신의 삶에 채워지도록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결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사는 사람이 이 모든 말씀을 거스르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티와 들보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습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매몰차죠. 내 눈에 들보가 끼었는데도, 들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제 여기 이제 대자 붙이면 더 아시죠? 대들보 아닙니까? 대들보는 집을 지을 때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그 중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랗게 올리는 기둥을 뜻합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 있는 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능과 역할을 하죠. 대들보, 들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대들보가 아니라 뭐 옆에 세우는 들보라고 해도 뭐 말로 다할 수 없이 이게 내 눈에 박혀 있는데 이것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티를 긁어내어서 너 티 있다. 너 이 티 있는데 잘 못 보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앞서 나 스스로가 누구에게 이 원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러한 부패한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개수다 라고 하는 그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스스로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뺨을 맞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누구의 뺨을 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 내가 겉옷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겉옷을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의 눈에 있는 그 티에 대하여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박혀있는 들보에 대한 이 문제를 더 문제화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그래야 그에게서 다른 형제나 이웃에 대한 이러한 정죄함이나 깎아내리는 것이나 잘라내고자 하는 것이나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는 때, 가장 악랄하고 극악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 앞에 그들의 조건과 이유와 형편과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모습과 같은 마음과 같은 것으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복을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조건과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심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예. 빨리도 몰 수 있고 빨리 몰 뿐더러 안전하게도 몹니다. 저는 차 양쪽으로 2cm 여유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후진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잘하고 아무리 각이 없는 주차 공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각이 없는 데서 제가 집어넣고 다른 사람이 못 뺍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어서 그 혈기가 있을 때에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운전을 못하면 바깥 차선으로 빠지든가 하지 왜 저렇게 추월 차선에 서서 나가지도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왜 저러는가, 저러면 지하철 타는 게 나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껏, 왜 차 안에 이제 혼자 있으니까요, 마음껏 발산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 원숙해진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든 겁니다. 요즘은 누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면은 저 스스로 차 안에서 이 이야기를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란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란다.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그 뒤에서 이제 빠지면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괜히 내가 뭐 추월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아주 거리도 띄워주고 그렇게 갑니다. 훌륭해졌죠. 하나님이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지 마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원수하고도 살라고 하고 적하고도 살라고 하고 너한테 잘 못하는 사람하고도 살라고 하십니다. 왜 살라고 하실까요? 너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를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주셔서 띵까띵까 이 세상 재미있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안락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되는가?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은 많이 들었어. 그래, 나는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말로만 하고 있어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그 삶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받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나 짐을 져야 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습성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지만, 외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짐을 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운명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힘든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복된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새겨두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늘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보고 또 경청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높은 뜻과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의 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내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껴안고 함께 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되게 드러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